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셨어요?
네.
예. 그동안 잘 지내셨고요. 오늘 이렇게 많이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더 나은 성소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모든 옛 의식, 옛 제사장직, 또 모든 옛 언약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완전한 접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워온 것이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의 개요를 통해서 공부하시겠어요. 첫째 개요는 옛 언약의 특징을 1절서부터 10절을 보겠고요. 두 번째 개요는 새 언약의 특징, 11절서부터 14절, 그리고 세 번째 개요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5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개요에서 옛 언약의 특징을 1절부터 10절을 보겠는데요. 지금 이 옛 언약의 특징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은 옛 성막을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옛 언약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이 일시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옛 언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이 지상 위에 세워졌고 일시적이었으며 지나가 버리는 성소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배는 진정한 예배였지만 그 천막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우신 모형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창조에 대해 다루는 장은 단 두 장이지만은 성막에 관한 기록은 50장이나 된다는 것을 저도 이 히브리서 9장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대한 초상화이기 때문이에요. 지상 천막은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지상 천막은 아주 거대한, 제가 사이즈는 말을 안 하겠어요. 아주 큰 천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도 여행 와서 이렇게 밖에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여러 날씩 있으면서 이 콜야드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코야드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문이 이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입니다. 이 큰 천막에 단 하나의 문이 있다는 것은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회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 임재에 가는 길은 단 하나이라는 것이에요. 문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여기 제단이 있죠. 이 제단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제단에는 이렇게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있고 여기에 이제 동물을 제단에 바칠 동물을 여기에다 놓고 여기에다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요. 희생제물을 이 위에다 올려놓고 묶어요. 희생제물이 이제 여기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타는 이 연기가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단은 죄를 위해서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단에, 이 성막 안에는, 제단이 있고 그 옆에, 노스로 만든 이 대야가 있는데요. 이 대야는 제사장 자신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대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로 깨끗하게 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깨끗게 안 하고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서 나오질 못해요. 거기에 성소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성소에는 이 성소가 지금 이제 두 파트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에는 세 가지 가구가 있어요. 세 가지 가구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두 가지만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지금 급해요. 급하고 또 이 히브리인들이 이 성소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만 언급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일곱 개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항상 올리브 오일로 불을 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황금 등대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고 믿는 자들을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뭘로 인도하십니까?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를 하죠. 인도를 하시죠.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추어 주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을 순종을 하여서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것을 보시면요. 자매님들, 먼저 있었던, 보았던 그, 저기, 등대하고, 그때 출애굽기 때에, 또는 출애굽기 때에 어떤 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것 같아요? 아니면 요 전에 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거, 저, 다시 한 번. 예. 이거는 좀 말은, 근데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이제 세 번째 다음에 만들 성소에 들어갈 이 황금 등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가 그 사진을 찍었다가 지워버렸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등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가 이 일곱 개가 성령님을 말한 거다. 그리고 성령님의 성품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거기다가 적어놓고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 성령님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시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제가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첫째는 이 지금 성막에 있는 이 가구나 이 성막이 언제 지어진 거죠? 언제 시대에? 출애굽기 시대에 한 거죠? 그러면 이사야는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이사야는 이 성막이 있은 500년도 넘은 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는 500년 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붙이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지금 요즘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이 끝났지만은 지금 뭐 자기네들이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리고 성경에다 갖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분별하셔야지 되는데 그걸 잘 분별을 못하실 것 같으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가구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왼쪽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누룩 없는 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에 유월절에 먹은 빵이죠. 예, 이 빵을 놓는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빵은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빵을 이렇게 두 군데다 놓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하나씩 해당되는 빵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 끝나면은 대제사장이 이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 이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의 식탁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시라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길을 비치는 빛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성소의 세 번째 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향을 피우는 향제단입니다. 이 향제단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금으로 된 제단인데 이 제단에는 지금 이제 콧야드 저 밖에서 동물을 희생했던 그 제단에 쓰였던 그 불타는 숯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 연기가 그 피어오르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향을 향의 그 아름다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소에 있는 등대, 쇼브레드 테이블, 빵 테이블, 그 다음에 향을 피우는 제단, 이 세 가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세 가지는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빵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이 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아버지께 중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 세 가지가 예수님이 택하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상징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성소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제 의식을 하고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휘장 안에를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성소하고 이 지성소는 이 성소의 반 정도 크기라고 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이 성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이 지성소는 거룩하고 또 거룩한 곳, 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여기는 매일 드나듭니다. 이 향도 아침 저녁으로 피워야 되고 이것도 또 갈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또 여기 올리브 오일도 항상 채워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매일 뭐 하루에 몇 번씩 드나드는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1년에 단 하루,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고 또 금 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적힌 돌판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양쪽에 순금으로 만든 이 천사들이 있고 이 천사들이 뻗어진 이 날개 사이에 요 사이에 죄를 용서함 받는 속죄 소의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세요. 속죄소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mercy seat라고 하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 주시며 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용서의 선물을 주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소의 자리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리피트 할게요. 그리스도는 긍휼과 은혜로 죄를 모두 탕감받는 자리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성소로 가서 이제 여기에 말씀은 6절서부터 7절에서의 말씀은 첫 번째 성막은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하고 제사장은 항상 첫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향제단에 올리기 위해 들어갔고 안식일마다 12개의 빵을 갈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또 올리브 오일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매일 들어갔어요. 이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의 양식을 멈추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것을 그린 그림이에요. 7절의 말씀을 보면 둘째 성소를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데 이곳은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이 날을 속죄의 날로 이 대사장이 하루 들어가는 날을 속죄의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매님들 요임키포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예, 이 날이 바로 요임키포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요임키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이 이 속죄의 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에 한 번 바치는 이 요임키포는 뭐냐면요. 그동안 모르고 지은 죄들,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들, 또는 죄인지 알았지만은 짓고 또 잊어버린 죄들,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쌓여가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주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히브리인들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우리도 그러죠? 실수. 아, 실수했어. 아, 나 죄졌어. 용서해줘. 그게 아니고, 그죠? 아이, 미안해. 실수했어. 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포함해서 이날, 속죄죄의 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또 양심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날을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이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속죄죄를 드리러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광의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런데요. 이 화려한 이 로브에는 이제 두 가지만 볼 텐데요. 이 어깨에 어닉스라는 보석이 있어요.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에 여기 여섯, 저기 여섯 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부착된 이 판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에는 12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자기의 가슴에 안고 지성소로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 대제사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는 이 백성들을 모두 짊어지고 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론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실제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데려갈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은 이 세 구절에서 이 성막에 대해 성령님의 세 가지의 가르침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옛 언약이 파해져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첫째 가르침은 예배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에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습니다. 백성이 거룩한 곳에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출입 금지입니다. 예, 구원자 메시아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죠. 두 번째 가르침은 9절에서 불완전한 용서를 보여줍니다. 짐승을 잡은 피로 완전한 속죄를 가지고 올 수 없죠. 이 구절에서 비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지 모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10절에서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었다고 가르치십니다. 씻는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음식은 육체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었고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임시적이었던 것이에요. 임시적이었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고 인간이 얼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 다이어그램을 보겠어요. 지금 이 성막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자매님들 이 안이 굉장히 심플하죠? 예? 여기 희생 제물을 드리는 얼터리 있고 씻는 대야가 있고 이 큰 콧 야드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딱 세 가지 가구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봐도 우리 크리스티아니티가 얼마나 심플한 생활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그레이스 정자매님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첫째 계요에서 옛 언약을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계요, 새 언약의 특징을 11절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옛 성소는 손으로 짓고 창조물로 된 천막이었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새로운 성소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의 피를 드리고 완전한 성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성소는 어디 있나요? 예, 천국에 있죠. 이 완전한 성소는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이 손으로 짓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소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을 주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켜 주시고 또 즉시 하늘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의 순간부터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실제로 맛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옛 아론의 제사장들은 겉만 가릴 수 있었고 겉치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책감을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믿는 자들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여서 죄의식도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타고난 성격이야. 나 이거 못 고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시켜 주시고 죽은 행실을 해서 정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했죠.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죄의 본성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본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개요에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5절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이런 기준을 세우셨는데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죽음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은 영원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6절하고 17절을 보면요, 이 저자가 지금 이 유대 교인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언약이라고 계속 지금 말씀하셨죠.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그 언약을 유언으로 바꾸어서 말을 해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필요했던 이유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했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죽음을 요구하죠. 유언장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유언장이 소용이 없죠. 유언장을 남긴다는 것은 유언장을 쓴 사람이 죽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유언장은 약속한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약속한 자가 죽어야 해요. 그 유언장을 쓴 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 배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죽은 영도 부활하여 영원히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아요. 이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쓰신 유산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상속된 하나님의 유언이에요. 그런데요, 이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받을 사람은 그 유언을 받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할 수 있죠. 자매님들은 어떻게? 혹시 이 자리에 거부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제 18절로 가면 유언이 다시 언약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언약을 항상 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동물을 중간을 쪼갰다는 것은 피를 흘렸죠. 그리고 언약을 깨면은 그 깬 사람이 나는 목숨을 내 목숨을 주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모세가 언약식에 피를 뿌린 것은 새 언약을 상징한 피였습니다. 옛 언약의 삶은 피가 사방에 묻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 국민들이 매일매일매일 알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을 소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을 주신 것은 새 언약을 소망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죠. 피 자체에는 구원이 없어요. 피 자체에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나 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으로써 새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식을 한 것에 대한 완성이었고 또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여 이 잔을 마시라고 하셨죠. 그래서 피는 새 언약의 상징이고 용서는 죽음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에 보면은 거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근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구약 시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조차 살 수 없는 형편이 되면은 고운 밀가루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 대신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을 만들어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여기에 중점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녀서가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자선사업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해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물론 이런 것들을 해야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겉으로 나타나는 자체가 우리를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수 있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이 새 언약에 하나님의 유언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유언을 완성시켜 드렸고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혹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에 근거한 용서함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배운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속사역에 감사드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지은 천막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옛 언약과 옛 언약을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감사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원해서 유언장을 쓰셨고 그 유언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돌아가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아버지의 유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